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포함한 3국 정상회의를 엽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난 뒤에 기시다 일본 총리까지 합류해 세 나라의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세 나라의 정상회의는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이번 3국 정상회의 주요 안보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안보 등에 관해 강력한 대중국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몇 달간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3국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서의 우리의 단결에 관한 매우 강력한 표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중국해,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활동과 권리를 지지하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음을 매우 분명한 언어로 보여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진행합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해안경비당국은 지난해 합동순찰을 진행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순찰을 진행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0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무장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마스 수장의 아들 3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이날 가자지구 중부에서 하마스 부대 지휘관인 아미르 하니에와 무장대원인 모하마드 하니에, 하잼 하니에에 대한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3명의 무장대원들이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의 아들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들의 사망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알샤티 난민촌에서 공격을 당했으며 하니에 의장의 손주 4명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손주 4명의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니에 최고 정치 지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행위는 하마스로 하여금 원칙과 영토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11일 르비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5개 지역에 전력 기반 시설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번 공습으로 폴란드 접경인 르비우 지역에서 북동부 하르키우까지 20만 명에 대한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인 우크레네르고 전력망 운영자는 르비우 외에 오데사, 하르키우, 자포리자, 크이우 지역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변전소와 발전시설이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 가스회사인 나프토가즈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밤사이 지하 가스 저장시설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사령관은 러시아가 밤사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총 82개 가운데 미사일 18발과 드론 39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방공체계와 그 밖에 방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남부 미콜라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두 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당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이 11일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통해 두 명의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러시아 국가반테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반테러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남부 카바르디 노발카르 공화국 주도 날치크 지역에서 국제테러조직 조직원들이 여러 사보타주와 테러 행위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무장대원들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회는 이날 사살된 무장대원들이 투항 권유에 불응하고 사격하면서 러시아 연방보안국 특수부대 요원들과 잠시 총격전이 있었으며 민간인과 요원들 중에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달 3월에 지구 기온이 또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땅과 바다가 한 달 사이에 사상 최고치로 기온이 올랐고 이런 최고 기록 경신이 10개월 연속입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에 지구 평균 기온은 섭씨 14.14도, 이전의 최고 기록인 2016년 3월보다 0.1도가 올랐습니다. 185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 그러니까 석탄을 떼던 산업화 시대 이전의 3월 평균보다는 1.64도가 더 오른 겁니다. 자,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홍수, 산불, 사상 최고 기온, 역대 최고 기온 경신, 또 지구 온난화와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도 이제 덤덤해질 정도인데요. 기후학자들은 지금의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가 또 비정상적이어서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가 21.07도였습니다. 역시 3월 기록으로는 역대 최고고요. 지난 2월보다도 조금 올랐습니다. 원래는 바다 수온을 높이는 엘니뇨가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은 후에 누그러들고 있어서 해수면 온도가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요. 아직도 해수면 온도가 예상을 벗어난 상태로 전체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곳에 바다 쪽 상황이 합세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쓰는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메탄이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라고 하죠. 기후학자들은 지금 당장 화석연료 사용 중단, 산림 벌채 중단 등 지구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조처가 없다면 지구 온도의 기록 경신이라는 소식 멈추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거기한 인권이 다 있고 지켜야 될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나처럼 모르고 지낸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거잖아요. 현실적인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도 더 배울 겸 또 인권 침해가 더 이상 없.
네, 한국 생활 10년 차 북한에서는 인민군 대위였던 탈북민 정문화 씨의 목소리입니다. 지구초론을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4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3시 9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2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지만 강원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 김책, 삼전, 김영권,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낮은 11도에서 25도 사이로 포근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8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도 8도, 신의주와 원산이 9도고요. 함흥이 7도, 청진 4도, 해산 2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평양이 23도까지 오릅니다. 중강, 원산, 해산의 낮 최고 기온도 23도, 함흥은 25도까지 오릅니다. 개성의 낮 최고 21도, 신의주는 15도, 청진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로 비교적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이 3국 정상회담을 열고 남중국해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에 밀려 태국 접경 요충지에서 철수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에서 대형 금융사기를 저지른 그 부동산 재벌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10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오늘 11일은 미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가 함께하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리고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엽니다. 세 정상이 함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이 자리에서 세 나라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잠시 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세 나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됩니까?
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부 관리는 남중국해 안보 문제가 핵심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 나라 간 군사협력 강화, 필리핀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또 필리핀 내 무선통신 개선을 위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 도입,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위한 세 나라 간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남중국해 내 안보 문제가 이 미국과 일본과 그리고 필리핀의 핵심 의제가 된다는 것,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필리핀 사이의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로 주장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의 이런 주장이 자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는 필리핀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자주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들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주둔한 군인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는 필리핀 함정들을 방해하는 등 두 나라 함정 사이에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필리핀은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네. 필리핀이 자국 내 미군 기지 수를 크게 늘리고 두 나라 해군과 해양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의 합동훈련이나 합동순찰 등을 통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3국의 해양경비대가 올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합동순찰을 할 것이라고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세 나라 해양경비대는 지난해 6월 남중국해에서 법집행훈련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미국은 그 필리핀은 그러니까 미국 외에도 일본 또 호주와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필리핀 해군이 미국과 호주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과 필리핀 서쪽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등 이들 나라와의 군사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비슷한 훈련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11일 백악관에서 열릴 3국 정상회담이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필리핀하고 일본 사이의 군사 협력 문제에 관해서는 최근에 아주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네. 두 나라가 자국 병력을 상대국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 접근 협정의 체결이 임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최근 보도했었습니다.
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서 방위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일본이 필리핀 해군에 해안 정찰 레이더를 제공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중국에 맞서고 있는 필리핀의 방위력을 돕기 위해서 아주 대규모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있죠.
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인데요. 필리핀 방위력 강화를 위해서 25억 달러를 필리핀 측에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해거티 의원은 이 법안이 해안 방어, 장거리 화력, 통합 공중 방어, 해양 안보, 유인 및 무인 비행체, 정보, 정찰, 군사,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필리핀의 능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11일 열리는 이 세 나라의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에 대한 투자 문제도 논의를 한다고요?
네. 필리핀 내 항만과 철도, 청정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등 영향력이 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새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약 1천억 달러를 필리핀에 투자한다는 합의를 이번 회담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네.
앞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필리핀을 방문해서 미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네, 남중국해 중국의 행위에 대한 비판에 반발하면서 미국이 긴장을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주도해 역외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소규모 집단을 규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협력이란 이름으로 대결을 부추기고 질서란 명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패권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미얀마로 가겠습니다. 반군 조직들과 싸우고 있는 미얀마 정부군이 태국 접경 지역에서 철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군 조직인 카렌 민족 연합 대변인은 AFP 통신에 정부군 약 200명이 미아와디에서 태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다리 쪽으로 철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그는 또 10일 밤 10시경 자신들이 정부군 275 기지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현지에 기자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군 측의 주장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그 미얀마 정부군이 물러났다는 미아와디라는 곳이요. 미얀마 군사 정권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요.
네. 미아와디는 태국과의 무역 중심지인데요. 자금난에 허덕이는 군사 정권의 필수적인 지역입니다. 군정상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이곳을 통과한 상품 규모는 11억 달러가 넘었다고
네네.
합니다.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이 미아와디에서 전투가 아주 치열해지면서 그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넘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정부 관리들은 미얀마에서 매일 4천 명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약 1,9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태국은 미얀마와 길이가 약 2,40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 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태국 당국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밀려드는 피난민들에게 대응해 이민부처 관리들을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11일 태국 병사들과 장갑 차량들이 국경에서 경계 상태에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는 피난민을 최대 10만 명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그쪽의 전황을 보면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에 점점 밀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아와디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AFP 통신은 미아와디 철수가 지난 몇 달간 정부군이 당한 최대 패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1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시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국을 장악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반군들이 연합 조직을 만들어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이후에 많은 지역을 빼앗기는 등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 올 들어서도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에게 크게 패했죠.
네, 지난 1월에는 북부 중국 접경 지역인 라오카이에서 병사 약 2천 명이 항복하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얀마 군정이 최근에 새로운 징집법을 도입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장기 징집법을 시행해서 18세에서 35세 사이 모든 남성 그리고 18세에서 27세 사이 모든 여성은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한다고 지난 2월에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자 수천 명의 젊은이가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군정 지도자인 민 앙 흘라잉 최고 사령관은 새로운 징집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지난달 수도 네피도에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민정 이양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군부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임시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반군들이 민정이양 계획을 무산시키려 한다면서 반군들을 다시 비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아주 큰 금융사기 연루된 부동산 재벌에게 사형이 내려졌다고요?
네,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업체 반티팟 홀딩스의 증 미란 회장이 11일 호치민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사형이 선고됐고 뇌물수수와 은행법 위반에 대해 각각 20년씩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기이길래 사형이 내려집니까?
네. 호치민 지방법원은 이날 란 회장뿐만 아니라 란 씨의 남편과 조카 등 85명에게도 선고를 했는데요.
네.
반티팟의 최고 경영자인 조카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베트남 중앙은행의 전직 관리에게는 52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들은 2012년부터 10년간 사이공 상업은행에서 125억 달러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베트남 국내 총생산 GDP의 3%를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이네요. 자, 구체적인 그 혐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네. 란 회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사이공 상업은행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에 2,500건의 허위 대출로 은행 돈을 빼냈다고 합니다.
네.
수천 개의 유령 회사가 동원됐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사이공 상업은행이 입은 피해는 2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자,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을 텐데요. 법원이 밝힌 그 사용의 그 선고 사유는 어떤 겁니까?
네. 법원은 란 회장이 초범이라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만 범죄 행위가 조직적이고 정교했고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심각성을 고려해서
네.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이공 상업은행을 특별한 통제상태로 몰아서 공산당과 국가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 사형 선고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경제사범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 쯔영 미란 씨죠. 이런 판결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범죄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까?
네. 익명을 요구한 란 회장의 가족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인민재판소에 상고한다는 겁니다.
네.
베트남 심급체계는 3심제가 아니라 중국처럼 2심제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최고인민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네. 자, 반티판 홀딩스의 쯔영 미란 회장, 어떤 사람입니까?
네, 란 회장은 1956년생으로 57살입니다. 중국계인 어머니를 도와 호치민 재래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도이모이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던 시기인 1992년 반티팟을 설립했고요.
네.
회사는 그 이후 고급 주거용 건물, 사무실, 호텔, 쇼핑센터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부동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후 합병을 통해서 베트남 금융업계의 핵심 인물이 됐고요. 현재는 39층짜리 타임스퀘어 사이공, 5성급 윈저플라자 호텔, 37층짜리 캐피탈 플레이스 빌딩 소유했고 체포되기 전까지 5성급 레지던스 호텔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베트남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도 주목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베트남의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이 취임 1년 만에 전격 사임했었는데요. 국가주석은 베트남 서열 2위 자리입니다. 란 회장은 2022년 10월에 체포됐고요. 이 두 사건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열 1위인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하는 정풍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AP통신은 네. 보도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번 사안이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네요.
네, 2022년 란 회장의 체포 사실과 밝혀진 사기 규모는 베트남 전역에 충격을 줬습니다. 베트남 국영 언론에 따르면 란 회장이 체포된 이후 지난해 약 1,300개 부동산 회사가 시장에서 철수했고요.
네.
개발업자들은 당연히 구매자들에게 할인을 해주고는 있지만 호치민시에서 부동산 임대료가 3분의 1로 떨어졌고 도심에 많은 건물은 여전히 비어있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장이 위축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문은 특히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 전망까지 어두워질까 봐 우려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다른 은행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고요. 지난해 말 응우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은 부패 청산 작업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뉴스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이 3.5%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물가 반등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 연방 하원이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해외 정보 감시법 FISA 연장에 실패했고요. 미 환경 당국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부화 화합물을 수돗물에서 없애기 위해서 강화된 수질 관리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물가부터 보죠. 미국의 물가가 좀처럼 잡히질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10일 지난 3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인 2월의 상승률 3.2%를 웃도는 수준이자 지난해 9월 3.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건데요.
네.
시장의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이 다우존스와 로이터가 집계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는 모두 3.4%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비교하면 3% 중반까지 물가 상승률을 보인 거고 그러면 한 달 전하고 비교하면 물가는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전달인 2월 대비 상승률이 0.4%입니다. 예. 이 역시 시장 전망치 0.3을 상회하는 건데요. 또 변동성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달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면서 역시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들 물가가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이 물가 인상을 견인했는데요. 에너지 비용은 2월에 2.3% 오른 데 이어서 3월에도 1.1 올랐습니다. 그리고 CPI 가중치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은 전달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했습니다. 다만 흔히 이 장바구니 물가라고 불리는 식품 가격은요,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2.2%로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계란 가격이 1년 만에 4.5%까지 오르며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의 좀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 추이도 볼까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둔화 추세를 이어갔고요. 작년 6월 이후 3%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3.1로 내려가면서 2%대 진입을 눈앞에 뒀었는데 2월에 다시 3.2로 반등했는데요. 물가가 좀처럼 2%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소비자들은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 데 반해서 소득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시간당 평균 소득이 월간 변동이 없었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 0.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예, 이 물가라는 게 일반 국민들은 거의 뭐 생활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데 또 물가 추이를 주의 깊게 보건 기관들도 아주 자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요. 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에 안착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기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1월과 2월에 이어서 3월 들어서도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연준이 이 금리 인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거든요.
네, 따라서 시장은 연준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올해 총 3차례 금리를 인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네.
하지만 3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전문가들이 연준이 더 늦게 그리고 더 적게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의 필립 뉴하트 이사는요, 로이터통신에요. 이번 수치가 올해 연준의 인하 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진 않지만 연준이 향후 몇 달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확실히 줄였다고 평가했고요.
네.
시카고 상업거래소는 물가지수 발표 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거로 예상했습니다.
예. 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연준의 전문가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네요.
네, 연준이 그 지난달 열린 공개 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을 10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정하는데요.
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사록은 연내 어느 시점이 되면 긴축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주목했으며 최근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확신을 강화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금리가 어떻습니까?
네, 연준이 지난달 20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기준 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기준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린 게 지난해 7월이고요. 이후에 지난해 9월과 11월 또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과 3월까지 5번 연속해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기준 금리를 발표한 후에 기자회견에서요. 우리는 지난 두 달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을 봤다면서 이런 게 더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이죠, 어제. 3월 물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미일 정상회담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요,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연내 기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란 전망을 재확인했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요. 이 경제에 대한 국민 여론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3월 물가 지표가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그리고 극심하다면서 연준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 있게 금리를 낮출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해외 정보 수집 관련한 법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그 노력이 실패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이 10일 해외 정보 감시법 일명 FISA의 만료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묻는 절차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찬성 193대 반대 228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은 본회의에서 논의가 될 기회가 사라졌고요.
네.
법안 통과를 추진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 또 한 번 시험대에 네. 올랐습니다.
자, 해외 정보 감시법이라고 이게 어떤 법입니까?
예, 이 법은 미국 정부가 해외 국가나 단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1978년에 제정됐습니다. 특히 이 법의 702조가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제정됐는데요. 미국 영토 밖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원래 작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작년 12월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에 파이자 702조의 효력을 올해 4월 1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이 좀 있었다고요?
네, 이 파이자는 미국의 첩보 활동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 해 전에 연방수사국이 미국인들의 통신 정보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702조는 미국 시민의 표정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만약 미국 시민이 외국인 감시 대상과 접촉이 있었다면 미국인에 관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판 논자들은 이는 법원의 승인 없이 수집된 증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수색과 관련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지금 하원에서 불발됐다는 거죠. 자,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이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온 반면에 민주당은 해당 법이 미국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주장, 민주당의 주장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가세했는데요. 현재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인 만큼 공화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이 있었으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10일 표결에서 공화당 강경파 의원 19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02조를 없애라면서 공화당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결 전날에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그들이 내 대선 캠페인을 염탐했다면서 파이자 702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 소속인 존슨 하원 의장은 이 법안 통과를 추진했고요.
네, 표결 전에 존슨 의장이 이번에 상정할 개정판에 미국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이런 개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을 염탐하도록 허용한 남용을 실제로 없앨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법의 만료 기한이 4월 19일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존슨 의장이 표결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재편성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거라면서 파이자 702조가 만료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안보에 너무 중요하며 대부분 의원들이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부결 사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 또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존슨 의장 간 불화가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존슨 의장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표결에 실패한 사례가 이번이 네 번째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마시는 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대구시가 이 유해한 몸의 인체에 좋지 않은 화학물질을 검사 항목에 추가해서 수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조처가 시행되는군요.
네, 미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매일 수억 명이 사용하는 수돗물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없애기 위한 조처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의 수도시설에서 과부라 화합물을 거의 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건데요. 환경보호청 EPA는 10일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과부라 화합물 기준을 기존의 70ppt 1조 분의 1에서 4ppt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불화 화합물.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걱정스러운데 이게 어떤 화학물질입니까?
네, 뭐 명칭은 낯설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방수나 내열성, 얼룩 예방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네.
바닥에 눌러붙지 않는 조리기구, 또 방수 옷에서부터 치실, 뭐 어린용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 제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요, 이 화학물이 잔류성, 독성 화합물이라는 점인데요. 신체와 환경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에 과불화 화합물을 영원한 화합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인체에 들어가면 어떤 피해를 주는 겁니까?
네, 과부라 화합물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신장암, 고환암 같은 각종 암, 또 비만, 갑상선 질환, 콜레스테롤, 간 손상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네.
어린이의 발달 지연,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물질이 있는 수돗물을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마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 지질조사국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 전역 수돗물의 절반 가까이가 이 과부라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새로운 규정을 인생을 바꾸는 변화라고 표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10일 이 조치로 수천 명의 사망을 예방하고 수만 명의 심각한 질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마침내 영원한 화학물질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차단하는데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 들어 자동차와 비행기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면서 운송수단과 관련된 사고의 조사와 예방을 맡을 행정부처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설립됐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e did bring in one of NTSB's senior hazmat investigators today to begin to look at the cargo and the cargo manifest.
2024년 3월 27일, 제니퍼 하멘디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 위원장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상선 충돌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멘디 위원장은 유해물질 조사관이 선적 목록에 있는 화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면서 조사관이 컨테이너 56개에서 유해물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tegrity of our nation's transportation system impacts every American. And it is the job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an independent federal agency.
NTSB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조사, 교통안전 연구 수행, 안전 권고 발령, 주요 항공 및 여객 철도 재앙 발생 뒤 희생자 가족 지원, 그리고 교통안전 지능 책임을 맡은 소규모 연방 독립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NTSB는 대통령이 상원 권고와 동의에 따라 임명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임기는 5년입니다. 대통령은 위원들 가운데 각각 1명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지명하며 위원장은 별도로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NTSB는 신설된 연방교통부 산하부처로 지난 1967년에 설립됐습니다. 이어 1974년 NTSB는 독립안전위원회법에 따라 완전한 독립기관이 됐습니다. NTSB 내 주요 조직으로는 행정판사실, 항공안전실, 고속도로안전실, 해양안전실, 철도 파이프라인 유해물질조사실, 연구 엔지니어링실 등이 있습니다. NTSB는 교통안전 규정과 관행을 바꿀 직접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지난 2016년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1967년 이후 NTSB는 모든 운송 형태에서 14,300건 이상의 안전권고를 발령했습니다. NTSB에서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와 콜로라도주, 워싱턴주, 그리고 알래스카주에 있는 지역 현장 사무소에서 약 4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NTSB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NTSB의 예산은 약 1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에서 인민군 대위였던 탈북민 정문화 씨. 세 번의 탈북 끝에 한국에 도착했고 이제 정착 10년 차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정문아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첩탈북에 중국으로 이제 그때 당시 팔려간 줄 몰랐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따라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 사람들한테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주세요 하고 가는 건 줄 몰랐어요. 인권이란 말을 몰랐기 때문에요.
탈북민 정문아 씨가 첫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최근 정문아 씨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 더보기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북한에서 근무했던 군생활과 또 한국에서의 정착생활을 남북한 출신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먼저 행사에 관한 소개부터 들어보죠.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영 교수입니다.
올해에도 이제 몇 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 그 첫 주제가 여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군 여군 대위, 남한 여군 대위 두 분을 모시고 군 생활에 관한 것, 특별히 여군 생활에 관한 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군인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북한군과 남한군은 생활도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처우도 많이 다르고 특히 여군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더보기 행사를 통해 직업군별 서로 비슷한 점과 또 문화 차이를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북한 출신 여군으로 참여한 정문화 씨가 함께한 계기부터 들어봤습니다.
북에서 살 때는 인권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내가 받는 소모랑 이게 인권 침해라는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10년 차로 살면서 보니까 우리에게도 참 거기한 인권이 다 있고 지켜야 될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나처럼 모르고 지낸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거잖아요. 현실적인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도 더 배울 겸 또 인권 침해가 더 이상 없애길 바라면서 저희 이 말 소중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통일적으로 지향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빨리 통일의 길을 열어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8년 정도 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입대했을까요?
90년대에는 무조건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구호가 의무적으로 도시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교육받기는 90년대에 무조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다 이런 구호를 많이 들었고 그때 당시는 혈기 넘치나의 젊은 나이 때니까 약간 들뜬 김에 이제 군대에 나갔던 것 같고 이제 정작 군대에 가서 무조건 이제 군복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만큼 군부대 탈영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한테까지 영향이 미치니까 진짜 그 군복무 기간에는 진짜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전역할 때까지도 외부 소식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이제 정해진 지역을 이제 우리가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일체의 사회생활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는 이제 그 모든 통신이 차단되어 있고 이제 신문도 이제 군인 신문만 딱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투력을 이제 군인들 사기랑 떨어질까봐 이제 그런 일체의 그런 불필요한 소리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강하다. 무조건 우리가 물리쳐야 조국이 통일된다. 선거전 이런 생각만 갖고 그런 교육만 받고 이제 군복무를 했었고 전역돼서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현실과 달랐어요. 이제
1990년대 말 전역하고 북한 사회에 나와보니 북한의 배급제는 붕괴했고요. 고난의 행군으로 정문아 씨의 가족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96년도 그때부터인가? 근데 이제 그 내가 전역될 당시에는 잔돈 1전도 없을 정도로 너무 그랬었고 또 저는 이제 군복무 기간에 조선노동당에 이제 입당을 했으니까 저기는 입당한 사람은 무조건 이제 당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으면서 출근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버거웠고 전역될 당시에는 이제 동창들은 다 이미 탈북도 하고 추억이 깃든 그 동네가 고난 행군 겹치면서 이제 사람들 싹 다 바뀐 거예요. 한 1년 지나서 진짜 너무 살기 힘들고 이제 엄마가 이제 치료비 없어서 이제 그 돌아가시고 그때 당시에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는 오늘 간다고 중국 도망친다고 너도 가자고 그래서 진짜 그때 24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가서 3년만 돈 벌고 오자. 그래서 떠난 게 첫 탈북이었었고
하지만 정문아 씨는 몇 개월 뒤 다시 북송됐습니다. 1년 동안 노동단련대에서 처벌을 받았고요. 북한 사회에 나온 그녀는 친구들과 장사일을 하게 됐죠.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서 저지 회사 다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 드라마 그 CDR을 파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받아다가 이제 그 중부 지역에다가 이제 그쪽에다 팔면은 엄청 돈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라고 아는 언니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건 내가 받아주고 나르는 운반 역할하고 이렇게 겨우 살아가던 도중에 어디 앞선에서 위험이 차려졌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들키게 되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그녀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탈북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어르신 집에서 가사 일을 도왔는데요.
단동 쪽에 아마 갔어요. 그래서 그냥 집 청소해주고 반찬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살면서 그것도 그 집 어르신은 이제 북에서 왔다 불쌍하다고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또 돈을 끊겨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모으고 도망칠 기회만 보다가 한 7, 8개월 되니까 한국 돌 계산하면 그때 한 100 얼마밖에 안 돼요. 북한에 보내달라고 해서 한 달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를 넘겨줘서 국경연선까지 이제 다시 나갔죠. 이틀 거쳐서.
중국에서 번 돈으로 다시 북한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또 다른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북한에 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잠복에 있던 수사대한테 이제 잡혔어요. 봄에 갔던 사람이 가을에 지금 다시 지금 이만한 물건을 들고 갔어요. 내가 이제 옷까지 몇 개 연 게 그걸 갖고 건너서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경찰들이 군복무 경력 때문에 나쁜 물을 먹었구나 얘가. 경찰서로 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군복무 기간에 받았던 훈장, 메달, 뭐 당증 그걸 다 박탈당해요. 교도소 기간에 난 무조건 살아서 나가야 된다. 탈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2년 끝내고 바로 저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녀의 세 번째 탈북. 중국에서 2년을 지냈지만 신분 없이 살아야 하는 두려움에 결국 2015년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현재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회사 생활도 해보고 식당 일도 해봤는데 대리만족을 느낀다 해야 될까? 북한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만지지 못했던 식자재, 식재료들 사람들은 왜 식당 자꾸 하냐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의외로 재밌어요. 그래서 늘 식당에서 음식에서는 뭐 손님상에 나갈 때마다 기분도 좋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음식도 만들어서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주면 의외로 또 손맛이 좋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게 더 기분 좋아서 하고 가장 큰 거는 돈 잘 벌잖아요. 아 여기는 일하는 것만큼 보수가 있고 이제는 그냥 즐길 날만 났고 뭘 하면서 놀까 이제는 그 생각뿐.
또한 누구보다 어렵게 자유를 찾은 만큼 탈북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서는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못할 때 아 이런 걸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디를 연결해 줄 수 있고 중국에 살다 오니까 중국 애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한국말을 못해서 학교에 적응이 안 되고 엄마가 이제 그 애를 붙잡고 같이 울고 불고 하는 걸 저는 너무 수없이 봐가지고 아 이런 거를 다문화하고 연결시켜주고 한두 번 해주고 나니까 거기에서 제가 약간 뭔가 성취감을 느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게 조금만 뛰어다녔더니 아, 이 사람한테 약간 도움이 됐구나.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됐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씩 커져서 지금은 거의 100명 넘어요. 이제
현장의 관람객들은 북한 출신 여군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요. 또 북한의 군문화를 알아간 뜻깊은 기회가 됐다며 정문아 씨가 이제는 한국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아, 저도 고향이 북한이긴 한데 군인 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몰랐는데 저 북한 군인 생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군인들이 그 생리대를 서로 네 것 내 것 없어 모두 위생 건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가면서 쓴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희는 여기서 너무 풍족해가지고 얼마나 남는 게 많고 버리는 게 많아요. 주고 싶고 그런데 줄 수도 없고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안타까운 생각, 공감이 가고 김치를 훔친 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1985년도에 군 입대를 했어요. 우리도 김치를 얻으러 간 적이 있어요. 마을로 비참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열악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저 입장에서 예전에 군대 생활했을 때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거의 근무하셨던 또 여성 장교분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하여튼 한국하고 지금 북한하고의 그 어떤 상황 같은 거를 잘 알 수 있었다. 그 문화 대의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최고였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더 많이 활성화돼서 뭐 저같이 잘 몰랐던 사람들도 예, 다 많이 좀 알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라인, 선, 줄 이런 뜻이죠. 라인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 넘지 마세요라는 표현, 라인을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m going to have to tell David to dress up properly in the workplace.
Why?
He's wearing shorts all the time.
Isn't that the supervisor's job to tell David what to wear in the workplace?
I guess so. But I care about David. People are talking about him behind his back.
Well, then when you tell him, don't cross the line.
I'm going to have to tell David to dress up properly in the workplace.
나는 데이빗에게 회사에서 적절한 복장을 하라고 얘기해야 할 겁니다.
Why?
Well...
He's wearing shorts all the time.
그는 매일 반바지만 입어요. Isn't that the supervisor's job to tell David what to wear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는 상사가 데이빗에게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I guess so. But I care about David. People are talking about him behind his back.
그렇죠. 그러나 나는 데이빗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하거든요.
Well, then when you tell him, don't cross the line.
그럼 데이빗에게 얘기할 때 선은 넘지 말아요. Cross the line, 선을 넘다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도를 지나치다 이런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선을 넘을 때도 cross the lin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상적으로도 정도가 지나칠 때 도를 넘는다라는 표현도 cross the lin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bottom line을 사용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Bottom line, 중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Here, the bottom line means the most important thing.
'Did you talk to David?'
'Yes, I did. He took it well. The bottom line is that he will look professional at work, and people will not talk about him anymore.
'Did you talk to David?'
데이빗한테 얘기했어요.
'Yes, I did. He took it well.
네, 말했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The bottom line is that he will look professional at work, and people will not talk about him anymore.
중요한 건 그는 전문 직장인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욕하지 않을 거예요. Bottom line, 요점, 중요한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Bottom line이 사용된 대화 들어보셨고요. 이번에는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다, 속뜻을 알다 이런 표현 read between the lines를 사용해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avid doesn't take my phone calls.
Read between the lines. He's upset with you.
What did I do?
You told him to dress up.
David doesn't take my phone calls.
데이빗이 전화를 안 받아요.
Read between the lines. He's upset with you.
속뜻을 읽어요. 그는 당신한테 화가 났어요.
What did I do?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You told him to dress up.
당신이 옷을 격식 있게 입으라고 말했어요.
Reading between the lines means you try to understand something that is not openly communicated.
Reading between the lines. 줄과 줄 사이를 읽다. 이 말은 말하지 않은 속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cross the line, 선을 넘다, bottom line. 요점은 중요한 것은 reading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다, 숨은 뜻을 읽다. 라인이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